스킨스 매거진 2024년 7월호.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소리잡지 케이스 매거진입니다. 케이스 매거진은 교양잡지 샘터와 좋은 생각의 내용을 발췌, 녹음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외에도 경기도 뉴스와 시각장애인의 재활 정보를 담은 소리 경기를 CD와 테이프로 제작하며 지역사회 정보 및 시사, 상식을 전하는 경기 등대를 점자책과 녹음 도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리 경기와 경기 등대의 추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입니다. 본 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의 웹 매거진에서 케이스 매거진 이용이 가능하시며 시각장애인 통신망 사이트 넓은 마을의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코너에서 모든 소식지 청취와 다운로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앱 경기 보이스 톡톡을 설치하시면 소식지 청취를 모바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케이스 매거진 2024년 7월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케이스 매거진 파트 1 차례 1. 조은님의 이야기 아이의 마음, 엄마의 마음 2. 특집 새벽에 하면 안 되는 운동 3. 조은님 시마당 시간 여행 조은님의 이야기 아이의 마음, 엄마의 마음 초등학교 정문 앞 우산을 든 엄마들이 모여든다. 6교시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하나 둘 교문을 빠져나온다. 때마침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 엄마들이 일제히 우산을 펼친다. 수많은 아이가 각자의 엄마를 향해 달려온다. 마치 엄마를 한 달 만에 보는 듯 한박 웃음을 짓고 그 모습에 엄마들도 예뻐 죽겠다는 표정으로 아이를 안는다. 학교 건물에서 교문까지 5미터도 안 되는 거리를 달려온 아이에게 에이구 너무 젖지 않았어? 하며 걱정한다. 그때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아들의 학원 친구인 민재가 학교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우산이 두 개였던 나는 민재에게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민재야, 이 우산 쓰렴? 우리는 이거 같이 쓰고 가면 돼. 민재는 내 우산을 한사코 거절했다. 괜찮아요. 진짜 안 써도 돼요. 비가 도무지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아 어서 쓰고 가라고 해도 아이는 계속해서 손사래를 쳤다. 잘 모르는 아줌마가 우산을 빌려주는 게 불편해서 그러나 싶어 민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원희 엄마예요. 민재한테 우산을 빌려주고 싶은데 자꾸 거절해서요.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휴대폰을 넘겨받은 민재는 무뚝뚝한 목소리로 네 하고 전화를 끊은 뒤 우산을 받아 들고 하교했다. 원희를 학원에 데려다 주는 길 민재를 마주쳤다. 민재는 내게 우산을 돌려주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저 우산 정말 빌리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내 호의가 괜한 부담이었나 싶어 머릿속이 복잡하던 그때 민재가 덧붙였다.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 달려와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이의 사정은 이랬다. 이전에 엄마가 외근으로 동네 근처에 온 날 하교 시간에 비가 내렸는데 엄마가 학교 앞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단다. 기분이 너무 좋았던 아이는 그 다음 날까지도 행복했다고. 그런데 오늘 엄마가 또 근처로 외근 올 예정이었단다. 기다리면 엄마가 와주리란 기대하며 서 있었던 것이다. 나는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줌마도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근처로 외근을 와도 일이 바쁘면 우산 들고 학교까지 오기가 쉽지 않더라고. 민재 어머니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을지 아줌마가 알 순 없지만 어머니는 창밖에 비를 보며 민재 걱정뿐이었을 거야. 내가 말을 마치자 민재는 꾸벅 인사하고는 학원으로 들어갔다. 11살 백이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을까? 아이의 하원을 기다릴 겸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잔 시켰다. 민재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날씨가 야속했던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유난히 쓰다. 이상으로 조은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특집 새벽에 하면 안 되는 운동. 어느 초겨울 새벽 나도 모르게 눈이 떠졌다. 이상하리 많지 머리가 맑아 한바탕 땀을 흘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벌떡 일어나 운동화 끈을 잡아맸다. 문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쳤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처해서 새벽 운동을 나온 스스로를 칭찬하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다. 자주 찾는 강변으로 향했다. 아직 어둠이 다 가시지 않아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은 밤처럼 캄캄했다. 걷고 뛰기를 반복하며 운동을 이어가다 숨을 고르는데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어떤 이가 나를 보고 반기는 게 아닌가? 그는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 휘저으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뒤를 힐끔 돌아봤지만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분명 내게 보내는 신호였다. 한 동네에서 10년을 넘게 살았으니 나처럼 새벽 운동을 나온 누군가가 나를 용케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으리라. 누군지는 알 수 없었으나 나도 손바닥을 높이 올려 수줍게 반가움을 표했다. 몇 초가 지났을까? 반가움은 공포로 변했다. 빠른 속도로 나를 반기며 달려오는 사람의 모습이 기괴했다. 얼굴은 검고 눈, 코, 입이 보이지 않았다. 팔을 끊임없이 휘젓는 몸짓이 어딘가 자연스럽지 않아 꼭두각시 인형 같았다. 귀신인가? 나는 지금 헛것을 보고 있나? 하며 생각이 스쳤다.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은 내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목덜미가 서늘해지고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느낌에 나도 모르게 뒷걸음을 치다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두려움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었다. 아! 소리를 낸 것 같기도 했다. 그때 날쌘 바람소리와 함께 헉헉거리는 선명한 숨소리가 들리더니 그 사람 혹은 귀신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발소리는 이래 멀어지고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났다. 용기를 내 뒤돌아보니 한 아저씨가 나를 바라보며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다. 그 아저씨는 뒤로 뛰며 팔 운동을 하는 중이었다. 내게 전속력으로 달려온 얼굴 없는 귀신은 결국 누군지도 모르는 아저씨의 뒷모습이었던 것이다. 누구길래 나를 저렇게 반길까? 의아해하면서도 손을 흔든 내 모습을 떠올리면 피식 웃음이 난다. 얼굴 없는 귀신에게 수줍게 인사한 나를 본 사람은 없겠지? 이상으로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조은님 심화당 시간 여행 75세 노모가 96세 노모의 손을 꼭 잡고 조심조심 징검다리 건너듯 건넌다. 두 사람은 모른다. 서로의 마음을. 75세 노모는 5살의 아이가 되고 96세 노모는 26세 젊은 엄마가 된 것을. 길섭의 야생화는 흑백이 되었다. 흑백의 파노라마는 눈시울 붉어지는 다큐멘터리. 75세 노모는 함께할수록 짧아지는 시간이 야속하고 96세 노모는 이만하면 되었다 한다. 이상으로 조은님 심화당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캔스 매거진 파트 1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캔스 매거진 파트 2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 차례 1. 나를 흔드는 한마디. 숲으로 들어가기. 2. 그러나 수기. 오늘을 보내는 방법. 3. 새벽 햇살. 새로운 가족. 나를 흔드는 한마디. 숲으로 들어가기. 힌두교에서는 인생을 네 개의 주기로 나눈다. 이를 아쉬라마라고 하는데 첫 시기인 학습기는 부모의 보살핌과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뜻한다. 다음으로 가주기는 직업을 갖고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이자 돈을 벌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려 경쟁하고 애쓰는 시기다. 임서기는 은퇴와 숲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가 합쳐진 말인데 나이가 든 후에 가족과 직업을 떠나 숲으로 들어가는 시기다. 마지막 유행기는 세상의 집착에서 벗어나 영적 깨달음에 집중하는 시기다. 이 중 임서기가 의미심장하다. 숲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는 촌락 생활을 하던 고대 사회의 개념으로 요새말로 바꾸면 익숙한 가정과 사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으로 떠난다는 의미다. 번잡한 생활을 청산한 숲속의 삶처럼 소박하고 정신적인 생으로 향하는 것이다. 중년 이후 삶의 터전을 도시에서 시골로 옮기거나 직장에서 은퇴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외적 변화가 없더라도 자신이 살아온 역정을 돌아보며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도 숲으로 가는 길이다. 그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40대에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으로 숲속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돈과 명예를 쫓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가족들이 자신을 잘 대접해주지 않는다며 분노하는 이도 아직 가주기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숲으로 떠나지 않으면 인생 후반부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과 허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노년은 어둠 속으로 소멸할 뿐이니까. 나도 숲의 생활에 맞춰보려 애쓰고 있다. 몇 년 전 숲에 둘러싸인 아파트로 이사왔고 생활을 단순히 하며 불필요한 모임 같은 헛된 일을 줄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는 점이다. 가주기에는 가족을 돌봐야 하고 사회에서 경쟁해야 하며 이룰 것과 즐길 것이 많아 삶의 본질을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저 달리느라 바빴다. 지금은 그런 압박에서 상당히 벗어난 덕에 근본적인 궁금증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이전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던 것들이 인생 곡선이 내리막으로 향하는 노년기에는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온다. 삶의 가치, 가족을 비롯한 사람들과의 관계, 다가오는 죽음이 던지는 질문이 마음을 크게 울린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은 얻을 수 없겠지만 어느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느낌 혹은 믿음은 가질 수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무의식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문제이므로 삶을 달리 보니 조금씩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 머리로만 생각하던 것을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새롭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봤기 때문이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으로 보니 대화가 훨씬 깊어지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나의 어려움과 약점을 솔직히 밝힐 때 상대방이 마음을 여는 것을 체험했다. 과거의 잘못을 곱씹으며 후회하는 습관도 고치려 한다. 살면서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실수에 연연하는 것은 내 앞에 놓인 남은 삶을 낭비하는 일이다. 지난 시간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징검다리로 삼으면 될 것 아닌가? 깊은 성찰을 거친 과오는 비료가 돼 나의 뿌리를 성장시켜주리라. 이것이 곧 과거와 화해하는 과정인 것 같다. 물론 이런 노력에도 실패할 때가 더 많지만 때때로 성취하는 작은 변화가 즐겁다. 변화의 궤도 안에서 나 자신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전과 달리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때 일상의 평범한 행동은 작은 모험이 된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전에 경험하지 않은 것을 해보는 것. 모험을 감행할 때 정신이 자라고 기쁨을 얻는다. 숲으로 떠나는 것은 모험의 생활이자 푸르게 나이 들어가는 삶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 좀 바쁘다. 이상으로 나를 흔드는 한마디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숙이, 오늘을 보내는 방법. 나는 백수다. 사전을 찾아보니 백수는 원래 돈 한 푼 없이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건달을 의미했으나 현재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한다고 나와있다. 지금 나는 직업이 없다. 아예 돈을 벌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쉬고 있다 라고 단정지은 상태다. 1년 전,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운영한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카페는 내 직장이었기에 개인적인 일로 운영에 차질을 주고 싶지 않았다. 직원들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일에 더욱 몰두했다. 몸과 마음을 바쁘게 해 상처에서 눈을 돌리고 싶은 마음도 컸다. 그러던 중 직원들이 개인 사정으로 줄줄이 카페를 그만뒀고 평일이건 주말이건 홀로 카페를 봐야 했다. 나 혼자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었을 테지만 나는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엄마였다. 할머니와 이모가 아이를 번갈아 맡아주기도 했으나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며 내 손길을 필요로 했다. 그동안 나는 돈을 벌어 아이를 책임져야 해. 어제가 아닌 오늘을 살아야 해 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이 닥치자 그래 나도 나를 돌볼 때가 됐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와 둘이서 보내는 시간에 익숙해지고 그 사이 체념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진짜 내 마음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그렇게 카페를 그만뒀다. 나는 남편의 부재를 받아들이는 중이다. 입 밖으로 꺼내면 아직도 눈물이 나지만 남편 일을 전해야 할 상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연습하며 나를 조금씩 단단히 만들고 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공연을 보며 산책을 한다. 그렇게 주위를 둘러본다. 하루 종일 뒹굴뒹굴하며 집에만 있는 날도 친한 언니와 웃으며 점심을 함께하는 날도 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아 적게나마 용돈도 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이루지 못한 꿈을 향해 한 발짝 용기도 내보고 나를 위한 소소한 선물을 사기도 한다. 오전 8시 반, 아이를 등교시키고 동네 목욕탕으로 향한다.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면 아, 따뜻하다. 행복하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세신을 받은 뒤 출출한 배를 부여잡고 동네 식당에서 홀로 밥을 먹는다. 예전엔 밖에서 혼자 밥을 먹는 건 엄두도 못 냈지만 이제 웬만한 밥집은 스스럼 없이 간다. 카페에 앉아 시원한 커피를 마시며 오늘은 어떤 글을 써볼까 하고 생각에 잠긴다. 아이가 학교에서 오기 전 나만의 시간을 꽉 채워 보내고 돌아온 아이를 밝게 맞아주는 것이 요즘 나의 생활이다. 속속들이 생각하지 않고 이미 일어난 일들을 굳이 들추지 않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긴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 오늘 하루 행복하면 그걸로 좋은 날이라는 것. 백수 생활을 하며 깨달은 것들이다. 주변 사람들은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며 사는 내게 우울증 아니야? 라고 묻는다. 하지만 나는 죽음이 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우리의 시간에는 늘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시간일 수도,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날일 수도 있다. 나는 작은 행운 속에 살고 있는 나를 잘 돌보기로 했다. 매일 행복할 순 없겠지만 조금씩 불행한 시간을 줄이고 그 작은 틈에 햇볕이 들이올 수 있는 자리를 내주려고 한다. 가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 진짜 잘 지내고 있지? 하고 씩씩하게 전할 수 있도록. 부부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언젠가 누구 한 사람은 사별자가 된다. 우리에겐 그 순간이 조금 빨리 찾아왔을 뿐이다. 내가 일찍 겪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불행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먼저 하늘로 떠난 것이 내 탓이라 말했다. 내가 선택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나의 책임이라는 말도 들었다. 그런 내게 누구든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다. 당신의 잘못도 책임도 아니에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그 말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당신 탓이 아니라고. 많이 울기도 하겠지만 또 많이 웃으며 오늘을 씩씩하게 살아내보자고. 이상으로 그러나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새벽 햇살, 새로운 가족. 7년 전 부모님이 암과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재작년에는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던 차가 비오는 고속도로에서 전복사고를 당했다. 그 자리에서 아내와 딸아이가 숨지고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 눈물과 고통으로 몸부림친 병원 생활 끝에 내게 남은 것은 몸과 마음의 중증 장애뿐이었다. 퇴원 후 주위의 도움으로 재활치료를 시작했지만 나날이 더해지는 상실감에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하루는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렸다. 설상가상으로 그로부터 며칠 뒤엔 교통사고도 냈다. 선고를 닷새 앞둔 새벽, 가족이 좋아했던 호수로 무작정 떠났다. 모든 것을 단념했기에 아무도 없을 때 물에 뛰어들 요량이었다. 도착하니 몇몇 어르신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분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차에서 숙박을 하며 사흘 낮밤으로 낚시를 했다. 나는 꼼짝없이 사흘 내리 굶으며 그들이 떠나기만을 기다렸다. 몸이 축 처진 채로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었다. 눈을 뜨니 어르신 중 한 명이었다. 쭈뼛거리며 일어나자 어르신이 입을 열었다. 몇 날 지켜봤는데 걱정이 돼서 말이지.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 얼큰한 매운탕에 밥 한 끼 어떤가? 홀린 듯이 따라가 아무런 소개나 인사도 없이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그 후 어르신들이 낚시를 하는 동안 나는 매 끼 식사를 준비했다. 어르신들은 잠자리를 살펴주는 등 나를 살뜰히 챙겼다. 그렇게 일행이 되다시피 한 나는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도 그분들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리고 이곳에 온 이유와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다. 떠나야 하는 날 형님 두 분이 자신들 동네에서 이별주를 한잔하자고 했다. 두 분은 평생 일궈낸 안정된 가게와 집을 보여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재판받고 죄값 치러. 그리고 나서 너만 괜찮다면 여기서 일하면서 가족처럼 함께 지내자. 그리고는 목 놓아 우는 나를 가만히 안아줬다. 사람은 희망이 있다면 어디서든 살 수 있고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해준다면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한다. 하늘에서 나를 지켜볼 가족의 목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야 할 나는 오늘도 기다린다. 내 생명의 은인이자 새 가족이 될 그들의 곁으로 갈 날을. 이상으로 새벽 햇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3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이선주입니다. 감사합니다.